국제 엠네스티 한국 지부와 함께하는 인권은
나의 자존심.
우리는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마다 외모나 교육, 살아가는 환경은 제각기 다른데요. 하지만 한 가지 같은 게 있습니다. 누구나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답게 살 권리, 바로 인권인데요.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박인호 팀장님과 함께 세계 인권선언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시민적 권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오늘 들어볼 이야기는 어떤 내용인가요?
예, 세계인권선언 제14조, 15조 두 개입니다. 국적과 네.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망명, 국적 이런 얘기입니다.
예.
먼저 14조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1.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피난처를 구할 권리와 그것을 누릴 권리가 있다. 2. 그러나 이 권리는 순수하게 비정치적 범죄로서 제기된 법적 소추 또는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제기된 법적 소추의 사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망명의 권리라고 부르는 망명, 이 뜻은 이렇습니다. 혁명이나 정치적 이유로 자기 나라에서 박해를 받고 있거나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사람이 이를 피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몸을 맡기는 것. 이런 망명이 이제 인권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건데요.
네.
자, 우리가 인생에서 선택하지 못하는 몇 가지가 있죠. 대표적인 것이 부모님입니다.
네.
제가 부모님을 골라서 태어날 수는 없죠.
네.
마찬가지로 형제. 사실 그래서 가족들이 속을 썩이면 정말 답답합니다.
네.
또 하나는 죽음이 있습니다. 내가 날짜를 정하기 참 어려운 건데요. 물론 뭐 요즘에는 존엄한 죽음 이렇게 해서 국가가 법으로 허용하는 의료적 도움을 통해서 죽음을 선택하도록 보장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전에는 이 국적, 국가, 내가 고를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었죠. 아버지나 어머니 그리고 조상 대대로 여기에서 태어나서 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연히 나도 이 나라 사람이 된 거죠.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자, 지구의 모든 사람이 성인이 돼서 세계 지도를 딱 펴놓고 당신은 어느 나라 국적을 갖고 싶나? 원하는 곳으로 가라. 이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나라끼리도 경쟁을 할 것 같고요. 행복한 나라 누구든지 가고 싶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날 사람과 사람이 가장 극적으로 차별되는 것이 바로 국적입니다.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에서 사는 좀 가난한 사람들이 이 빈곤한 나라의 부자보다는 삶의 질이 좀 낮습니다. 뭐 안전하고 교육받고 이런 부분은 비교가 안 되죠. 깨끗한 식수, 풍족한 전기와 에너지, 또 쾌적한 환경 이런 것이 사실은 선진국과 빈곤국 간의 차이가 많습니다.
네.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참을만 합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좀 열악한 조건에서 산다? 이러면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죠.
네.
그래서 마치 요즘에는 국적이 계급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인권이 국적을 초월한다. 국적보다 인권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딱 못 박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자기 나라에서 박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면 다른 나라에 가서 피난처를 구할 수 있다. 옆 나라 사람이 박해를 피해서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 정부는 그 사람에게 피난처를 주고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원칙을 잡아놓은 거죠. 물론 그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온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예외입니다. 이것이 이제 망명의 권리 세계인권선언 제14조가 가르치는 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계인권선언에서는 국가 그리고 국적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정의를 하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국적이라는 게 국가라는 게 사실은 18세기부터 생겼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역사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전에는 사실 국적이라기보다 어느 왕의 사람, 이라고 말하는 게 더 맞겠죠.
네.
자, 필리핀이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스페인 국왕 필립 2세의 이름을 따서 필립의 사람들 이런 뜻으로 필리핀 국가가 됐어요.
그 이름이 그래서 예, 필리핀이군요.
국가 명칭이 좀 예, 아쉽습니다.
네.
20세기에 와서 전 세계가 국가로 이제 분할되고 확장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나라가 없던 곳 혹은 또 식민지 이런 지역들이 독립국가로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사실은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지구에 사는 사람들 상당수가 국적이 없었어요.
네,
필리핀 뭐 이런 의미처럼
네.
어느 왕족, 어느 왕가에 소속된, 예속된 그런 신분이었죠.
네.
독재국가에서 만약에 요즘에 우리가 태어난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평생 독재에 시달리다가 인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런 경우까지 보면 이 국적이 갖는 차이가 어떤 건지 우리가 더 적나라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네.
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나면 인류가 개발한 모든 인권보호장치를 다 누리는데
네.
또 독재국가에서 태어나면 원치 않게 여러 가지 고통이 따르는 거죠. 국가가 꼭 개인을 보호하기만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국가로부터 인간이 개인이 이렇게 벗어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다른 국가에 갔을 때도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나왔고요.
네.
이런 생각에서 나온 개념이 바로 난민이라는 개념입니다. 난민, 영어로 refugee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보통 난민은 정치적 이유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문제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될 그런 위험이 있는 사람도 난민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줍니다.
아까 망명은 정치적 이유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이유가 아닌 예를 들면 그 성적 지향점이 좀 소수인 분들, 성적 소수자라고 부르는 이런 분들, 이런 분들도 자기 나라 혹은 자기 가족의 괴롭힘 또 박해를 피해서 난민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또 과거 사례를 보면 미공급 시절에 너무 배가 고파서 또 별 죄도 아닌데 국가안전보호위원회에서 막 잡아 가두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중국에 나오는 사람 다 난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네.
내가 난민입니다. 난민으로 대우해 주세요. 이렇게 말만 하면 국가 권력이 안 받아주니까 법으로 그냥 딱 만들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1951년에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유엔 국가들 사이에서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1966년에는 이 협약을 더 잘 이행하기 위해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선택 의정서가 채택이 또 됐고요. 이 협약을 보면 난민을 이렇게 딱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한 사회 집단,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박해받을 것에 대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두려움을 가질 경우 또 이것 때문에 자기 나라를 떠났거나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 어려운 사람, 이 사람들을 난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이 좀 어렵지만 난민을 보호하는 건 매우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 나라, 온 나라로 돌려보내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뭔가 처벌을 받거나 또 강압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떠났기 때문에 보복받을 수 있겠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이쪽 나라로 오게 되면 거기에 좀 체류하도록 봐주는 겁니다. 다른 외국인들과 동등한 권리로 대우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세계 인권 이 체제에서는 이 난민협약 말고도 고문방지협약 여기에서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문당할 위험이 있는 사람을 강제로 송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정의가 있습니다.
네. 유엔 차원에서 난민 보호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예, 보통 유엔이 국가 간 혹은 뭐 지역 기구 이런 것만 다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유엔도 그 개인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자고 시작된 조직이에요. 유엔 차원에서 난민협약이 채택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유엔에는 그 난민고등판무관이 있습니다.
네.
사람의 직위예요. 이 고등판무관 좀 그 옛날 말입니다. 1950년대 협약이 채택이 돼서 이런 직위를 신설했는데 그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예, 옛날 말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고등판무관 이런 말이 예, 젊은 분들한테는 되게 낯선 단어인데요.
네.
이런 겁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실제로 유럽에서 이제 난민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가 됩니다. 그 전에는 사실은 남의 나라를 가려고 해도 뭐 교통수단도 없고 또 너무 멀고
네.
예,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1차 대전을 겪으면서 한번 여러 가지 이유로 섞입니다. 예, 국가와 국가, 이 영토의 이동도 있고 사람들끼리도 또 뭐 전쟁을 하러 가기도 하고 또 포로로 붙잡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 난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필요해진 거죠.
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커미셔너 이렇게 불렀는데요. 그때 이 커미셔너라는 단어를 영어를 이제 우리말로 판무관 이렇게 번역을 했답니다.
네.
판무라는 건 뭐 스스로 판단해서 일을 보는 예, 그런 간부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예.
그래서 고등 판무관이라는 것은 아주 높은 수준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일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간부입니다. 외교 간부인데 굉장히 높은 수준의 외교 간부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난민 문제를 처리하는 고등 판무관 이 있고
네.
이 유엔에서 이 고등 판무관의 일을 지원하고 또 실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걸 이제 영어로 UNHCR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이렇게 해서 번역을 네. 하면 UN 난민 고등 판무관실 이렇게 명칭이 나오는 거죠. 근데 너무 어렵고 옛날 말이니까 요즘 명칭이 좀 부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UN 난민기구.
아, 이 단어는 많이 들어봤네요.
예, 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현재 필리포 그란디 고등 판무관이 UN 난민기구를 이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네. 분이고요. 2016년부터 일을 하셨는데 이 고등 판무관은 UN 사무총장이 지명을 하고 UN 총회에서 승인을 합니다. 14조 설명을 마치기 전에 그 망명과 난민을 좀 다시 한번 구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박인호가 두만강을 건넜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게 나 망명 좀 받아달라 이렇게 신청을 하면 그 망명 신청을 받아주든 거절하든 그건 중국의 고유 주권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국 법무부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예요.
네.
망명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난민은 다릅니다. 난민은 국제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켜야 될 약속이다. 중국도 가입을 했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두만강을 건너서 난민 신청을 하면 그 신청을 중국 정부는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예, 약속을 했어요. 난민협약에 가입하면서 우리도 지키겠다 이렇게 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유엔 난민협약에 있는 기준에 따라서 이 두만강을 건넌 박연호가 난민인지 아닌지 중국 정부는 심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난민 심사조차 하지 않고 무조건 잡아서 보낸다. 이거 굉장한 인권 침해입니다. 그래서
네.
중국 외교부, 법무부, 중국 정부가 굉장히 비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난민 혹은 망명 이런 개념을 나누지 않고 그냥 통으로 함께 쓰는 국가도 있습니다.
네.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죠. 이 호주 정부는 난민 자격을 신청해놓고 그 심사를 기다리는 사람한테 그냥 망명 신청자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세계인권선언 제15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국적을 가질 권리이네요.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5조 1.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2. 어느 누구도 함부로 자신의 국적을 빼앗기지 않으며 또 자신의 국적을 바꿀 권리를 부정당하지 않는다. 이 두 개 조항입니다.
네.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죠. 국적은 개인의 권리라는 겁니다.
네.
국적을 갖는 것도 개인의 권리고 국적을 바꾸는 것도 개인의 권리다. 인권에서 국적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사실 대단합니다.
네.
너무 이제 당연한 거라 미처 생각을 못하는 분들이 있을 뿐이지 사실 굉장히 의미적으로는 중요한데요.
네.
이 국적 조항의 기초에서 이후에 인권 이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게 돼요. 그럼 국적이 왜 중요하냐? 왜 인권에서 국적을 말하느냐? 첫 번째로는 사람 자체가 항상 어디엔가 속하기 때문입니다.
네.
사람이 혼자서 살 수는 없죠. 또 뭐 그래서 사회적 존재다 이런 말도 있는데
네.
어느 집단이나 어느 무리에 속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어디에 속하는가, 내가 어디에 속할 건가 이런 것을 결정하는 권리를 인권, 개인의 권리로 딱 못 박아놓은 겁니다. 둘째로 내가 어딘가 속할 때 가장 강력하고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국가, 국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 시대는 지도를 펴놓고 세계를 보면 국가가 없는 영토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 유엔에 가입한 국가는 총 193개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네.
물론 유엔에 가입은 하지 않고 나도 국가야 이런 것도 몇 개 있습니다. 그 세계 축구 국가 대항전이라고 하는 세계배 축구 대회 본선에 나가겠다고 손을 드는 곳을 세보면 200개가 넘어요.
아, 그러면은 가입되지 않은 7개의 나라가 훨씻 넘는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나라도 축구 대회는 우리도 국가 이름으로 나갈 거야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거고
네.
세계배 축구 대회 협회 FIFA라고 하죠. 거기에서도 또 그런 것은 이건 뭐 외교 안보 문제가 아니니까 받아준다.
아, 받아주는군요. 예,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중요한 국적을 가질 권리가 박탈되는 사례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국적이 박탈되기도 하고 아예 주어지지도 않기도 하고 이런 걸 우리는 무국적 문제라고 합니다.
네.
예, 쉽게 생각해 보면 그 일본 제국주의 강점기 때 우리 국적이 없었던 거죠.
아, 그렇죠.
국가라는 것은 그 법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이 작동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적이 없으면 내가 이 나라 사람이다 아니면 뭐 저 나라 사람이다 이런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 현 시대에서 그런 행정적인 방조, 행정적인 그 조치를 전혀 받을 수가 없게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마당에 나가서 그냥 꽈배기 하나 사 먹는다. 이러면 뭐 쉬운 일이죠. 국적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돈 천 원 주면 꽈배기 하나 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어느 나라가 됐던 간에 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하면 먼저 묻죠. 이름이 뭐냐? 몇 년생이냐? 몇 살이냐? 어디 사냐? 이런 기본 정보가 필요한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기본 정보는 누가 담보를 해주는가? 누가 공증해 주는가? 바로 국가라는 거예요. 혹은
네.
준국가. 뭐 유엔도 준국가가 됩니다. 혹은 뭐 난민지위도 이런 것들을 공증해 주니까. 이 기본 정보라는 것이 이제 내가 주장하는 것도 있죠. 저는 박인호입니다. 이런 걸 제가 말하는 것도 있지만 제 국민증, 제 주민등록증을 찍혀 있는 거죠.
네.
박인호 이런 이름과 사진, 뭐 개인 정보가 찍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과 행정에서 이 사람이 누구다 이런 것들을 입증하는 건데요. 좀 우스갯소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28살입니다. 전 청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믿지 않으시겠죠.
방송 들으시는 예. 분들은 믿으실 수도
예.
있죠.
근데 이제 제 얼굴을 보면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국민증 여권을 딱 꺼냈는데 거기에 정말 28살로 기록이 돼 있다. 그러면 믿는 겁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한 개인을 입증해주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 이제 국적이에요.
네.
그래서 국적이 없으면 학교도 입학할 수 없죠. 또 취업하기도 매우 어렵죠. 하다못해 병원에 가서 진료받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독재자가 또 어떤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을 배척하고 싶고 또 혼내주고 싶을 때 공격하고 싶을 때 국적을 없애버립니다.
네.
혹은 국적을 안 줘버립니다. 또 갖고 있는 국적을 무시하기도 하죠. 그래서 국적과 개인의 인권 보호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미얀마 로힝야족 인권 문제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거의 100년 넘게 그 미얀마 북부 자기 마을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미얀마는 불교 국가죠. 로힝야 사람들 이분들은 이슬람교를 믿어요.
네.
그래서 네윈이라는 그 미얀마 대통령이 1982년도에 국적법을 바꿔버렸습니다. 미얀마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미얀마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로힝야족의 국적이 박탈됩니다.
네.
국적이 없어요. 그다음부터 어떻게 했냐. 미얀마 정부군이 야 나가.
어...
너네 미얀마 사람 아니잖아. 왜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특정 집단을 배척하고 공격하는 용도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런 것도 있죠. 노동교화서로 가면 국민권을 박탈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미상으로는 국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너는 우리 국민이 아니야.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야. 그냥 죄인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키는 대로 일해야 돼. 배고파도 말하지 마. 아파도 너는 돌봐주지 않을 거야. 이러다 보니까 노동교화소에서 엄청난 인권침해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곧 국적을 빼앗기면 곧바로 인권침해로 바로 넘어가는 그게 보편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보호 대상이 아닌 사람이 되어버리니까요. 중국에서도 무국적자 문제로 심각한 인권 문제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중국에 나갔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래서 어머니는 공안에 잡혀가고 아이만 중국에 남았어요. 이 아이 국적이 없습니다. 중국에서 학교 다니기도 힘들죠. 배운 게 없으니까 나중에 커도 자기 꿈을 실현하는 좋은 직장을 찾기도 힘듭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국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 등기도 못합니다. 이런 식의 악순환이 대를 이어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어떤 나이 많은 할머니께서 이 미공급 시절에 또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중국에 가서 좀 돈도 벌고 식량 방조도 받아서 손주들 좀 먹여 살릴까 해서 돈 벌러 가신 거죠. 다른 사람들 뭐 당성이 높고 충성을 많이 하면 여권 줍니다. 예, 보위부에 가서 돈 좀 고이면 여권 주죠. 근데 이런 할머니들 돈 없으니까 그냥 도강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한족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해서 푼푼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병을 얻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분은 국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 중국 경찰 공안이 직권으로 화장을 합니다. 이런 할머니는 고향에 있는 자식 손주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예를 들면 언제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한 인간의 존엄성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네.
이런 것이 다 국적과 관련된 얘기고요. 결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죽어서도 자기 고향으로 못 온다.
네.
죽었다는 것 자체도 기억되지 않는다. 이렇게 슬픈 얘기가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 벌써 20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미공급 시절부터 지금까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타양에서 한을 품고 좀 생을 마감했는지 우리가 국정 얘기를 할 때 꼭 놓치지 않아야 될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제 인권 뉴스 시간입니다.
예,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가자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가자지구를 통제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렇게 시위를 하면 굉장히 잔인하게 진압을 하고 있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제 강점하고 있는 통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가자지구 여기다가 이제 만들어 놓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여기 살아라. 근데 이제 여기 분들이 이스라엘 정부에 뭔가 요구할 게 있어 시위를 하면 거기다 그냥 아주 잔인한 진압을 한다는 거죠. 심지어 조준 사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국제 앰네스티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3월 30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시위를 열고 있는데 이 시위 때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그냥 총을 쏘고 무력 진압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사망한 사람이 35명이 넘고 무려 5,50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야, 지금 거의 뭐 석 달이 안 됐는데요.
예, 부상자들의 상처를 보면 이거 고의적인 공격이다 이런 흔적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뒤에서 총을 맞은 흔적도 있고
네.
머리에 딱 조준돼서 총을 맞은 이런 분들도 있고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 세계적인 인도주의 활동단체죠. 국경 없는 의사회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도 조사를 했는데 치료소를 찾은 500명의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총에 맞아서 뼈가 부서진 채 세포조직까지 파괴된 부상을 입었다.
네.
또 시위 도중에 부상한 사람들을 확인해봤더니 목숨을 잃은 사람 중 10대가 4명.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총을 쏜다는 겁니다.
예.
심지어는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도 2명이나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기자들은 항상 기자 완장을 차고 현장에서 취재를 하는데요.
네.
기자들까지 이렇게 총에 맞아 죽는 경우라면 민간인들에 대한 조치는 더욱 가혹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민간인 공격 이제는 국제사회가 나서서 빨리 중재와 해결을 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하루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